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화의장이 21일 쿠바의 수도 하바나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정상회담을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쿠바는 과학, 보건, 환경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쿠바의 독립 영웅인 호세 마르티의 기념비에 헌화한 데 이어 아바나 혁명궁전에 열린 공식 환영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ABC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인권과 개인의 자유를 둘러싸고 미국과 쿠바 간에는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이어 미국과 쿠바 기업인들이 참석한 경제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어 22일에는 국립극장에서 쿠바 국영TV로 생중계되는 연설을 하고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팀인 탐파베이 레이스와 쿠바 야구 국가대표팀 간의 시범 경기를 관람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이번 쿠바 방문에는 미국 상하원 의원 40여 명과 제록스와 페이팔 등의 기업인 10여 명이 동행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영어권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에 미군 병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20일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은 전날 워싱턴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을 통해 필리핀의 공군기지 4곳과 육군기지 1곳을 미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5개 기지를 공개하면서 미군 배치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이 미군의 군기지를 개방하는 것은 지난 2014년 양국이 체결한 방위협력 확대협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필리핀에 배치되는 것은 지난 1991년 이후 처음입니다. 한편 중국은 21일 미군의 필리핀 배치는 남중국해 군사화 문제 관련해 많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미국과 필리핀 협력 관계가 제3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겨냥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생산된 플루토늄을 미국으로 운송하는 데 사용될 선박들이 21일 일본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영국 선박 두 척은 이날 도쿄에서 북동쪽에 위치한 도카이 항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일본 원자력 연구청이 위치한 곳입니다. 선박에 플루토늄이 실리는 데는 몇 시간가량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 선박들은 플루토늄 수송을 위한 보호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으로 수송되는 플루토늄은 일본에서 생산된 331kg으로 핵무기 수십 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일본은 막대한 양의 플루토늄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11톤이 보관돼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에서 재처리돼 일본으로 반송될 예정인 플루토늄을 합치면 36톤이나 됩니다. 이를 모두 합치면 핵무기 6천 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1일 애플과 삼성전자 특허 침해 소송 배상 소송과 관련해 삼성이 낸 상고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9개월간 상고심 구두 변론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의 상고 허가 신청의 대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배상액 중 3억 9천만 달러가 상고심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 대법원은 120년 만에 디자인 특허 사건을 다루게 됐습니다. 폴란드의 안드레이 두다 대통령은 20일 폴란드를 방문한 미국 상원의원들과 유럽 안보 문제를 놓고 매우 좋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미 상원 정보위원회 소속 5명의 의원들과 전날 남부도시 크라코프에서 약 2시간가량 회담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 의원들은 폴란드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논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측 간 회담이 이뤄진 크라코프 지역은 안보 위협의 중심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오는 7월 8, 9일 이곳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안보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미국 현직 대통령의 역사적인 쿠바 방문, 지금 전 세계 주요 언론이 관심 있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 신문인 뉴욕타임스가 때맞춰서요,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미국인 10명 중에 6명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교 정상화를 지지하고 있고 또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가 풀리면 좋겠다는 그런 반응이 조사 대상 천여 명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 두 나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생각뿐 아니라요, 쿠바에 대한 인식도 물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좋아졌습니다.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당시 미국인 10명 중 1명이 쿠바의 호의적이었지만 지금은 이 절반의 미국인이 쿠바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인지 이 쿠바를 여행하고 싶다고 답한 미국인도 10명 중 4명, 특히 젊은 층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 내 쿠바 이민자들이 다른 나라 이민자들과 달리 특혜를 받고 있는데 이를 없애라는 주문도 10명 중 7명이었네요. 지난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선언한 후에 두 나라 정상 간의 회담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지켜보는 미국인들, 쿠바의 민주화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인 생각이 많지만은요, 두 나라가 상호간 좋은 영향을 주고받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 지역 현재 영상 10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3월 22일 북한 대체로 맑겠는데요. 황해도는 낮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함경북도는 아침까지 대체로 흐리고 비나 눈이 조금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기온 영하 1도에서 영상 16도 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평양과 신의주, 함흥, 구름 조금 끼겠고요. 기온은 5도에서 14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성 오후에 구름 많습니다. 2도에서 14도 분포 예상하고요. 끝으로 청진 지역 오전에 구름 많겠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4도에서 8도 예상합니다. 날씨 정보 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지난해 백악관에 초청받았던 이 쿠바의 대표적인 음악 밴드 노래 골라봤는데요. 비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의 노래 골라봤습니다. 칸델라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현역 대통령으로서는 88년 만에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 중입니다. 이 쿠바인들은 두 나라의 국교 정상화 발표 이후에 미국 대통령의 첫 자국 방문이 앞으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바라는 기대가 높은데요.
네.
예, 오늘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 쿠바 방문 소식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 20일 일요일에 쿠바 수도 아바나에 도착했죠?
예, 오바마 대통령이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 그리고 두 딸인 말리아 샤샤와 함께 이 미국의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1을 타고 일요일 오후에 아바나 호세 마르티 국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네.
예, 현재는 당시 가볍게 이슬비가 내리는 날씨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인 미셸 여사에게 직접 우산을 받쳐주고 이 나란히 비행기 트랩을 내렸습니다. 이날 공항에는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 그리고 호세 카바나스 미국 주재 쿠바 대사 등이 영접을 나왔고요. 이번 방문에는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30여 명의 현역 의원 그리고 미국의 기업인 등이 대거 동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방문 첫날 어떤 일정을 소화했나요?
예, 오바마 대통령은 가장 먼저 이 숙소인 호텔에서 미국 대사관 직원들과 만났는데요. 여기서 이 자신의 이번 쿠바 방문에 대한 의미를 밝혔습니다. 잠시 오바마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For the first time ever, Air Force One has landed in Cuba, and this is our very first stop. So this is a historic visit, and it's a historic opportunity.
예,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이 처음으로 쿠바에 내렸다면서 역사적인 방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네.
예, 이번 방문을 통해서 다양한 협정 그리고 상업 계약을 체결하고 두 나라 국민 사이에 새로운 유대 관계를 형성하면서 더 밝은 미래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소개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928년에 켈빈 쿨리지 미국 대통령이 쿠바에 올 때는 이 전함을 타고서 사흘이나 걸려왔지만 자신이 쿠바에 오는 데는 3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말도 했는데요.
네.
예, 88년 만에 이뤄지는 이 역사적인 방문입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 이 아바나의 오래된 마을도 둘러봤다고 하죠.
예, 오후에는 빗방울이 굵어졌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예정대로 예,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아바나 구 시가지를 걸어서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아바나 대성당을 찾아서 이 하임의 오르테가 로마 가톨릭 추기경과도 만났는데요. 함께 만찬도 가졌습니다.
네.
예, 가톨릭 교회는 쿠바에서 유일하게 정부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예, 미국과 쿠바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게 중요한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네.
예, 이날 대성당 앞 광장에는 수백 명의 아바나 시민들이 몰려 나와서 이 오바마 대통령 일행을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현재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 둘째 날을 맞고 있는 월요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하고도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졌죠.
예,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둘째 날인 월요일 아침에 이 쿠바의 독립 영웅인 호세 마르티 기념비를 찾아서 헌화하는 것으로 둘째 날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예, 헌화를 마친 뒤에는 정상회담이 열리는 아바나 혁명 궁전까지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네.
예, 라울 카스트로 의장은 이곳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반갑게 맞았고요. 두 정상은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했습니다. 곧이어서 공식 환영 행사가 열렸는데요. 쿠바 군악대가 양국의 국가를 연주하는 가운데 두 정상이 의장대를 사열하고 곧바로 정상회담을 시작했습니다.
네, 정상회담이 끝나고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죠.
예, 방금 전에 기자회견이 끝났는데요. 이 두 정상은 두 나라가 지난 2014년 국교 정상화를 선언한 후에 추진했던 이 조치들을 점검하고 이 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현안들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We were able to resume direct postal.
예, 라울 카스트로 의장은 양국 간에 50년 만에 처음으로 직송 우편이 가능해졌고 민항기 취항 등에 합의했으며 또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 등 여러 가지 양국 간의 협력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예, 또 몇 가지 경제 관련 협정도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발표에 나선 오바마 대통령은 주로 양국 간의 관계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는데요. 미국은 쿠바를 적대국으로 생각하지 않고 두 나라 관계가 보다 개선될 것에 대해서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두 사람이 쿠바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두 정상이 대면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예, 지난해 4월에 파나마에서 열린 지역 정상회의에서 양자회담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세 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오바마 대통령은 카스트로 의장과의 정상회담에 이어서 쿠바 기업인들과 만나서 양국의 경제협력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요. 저녁에는 쿠바 혁명궁전에서 이 카스트로 의장이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 국민들을 위한 연설도 한다고 하죠?
예, 화요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예.
예, 카스트로 의장과의 정상회담만큼이나 이번 방문에서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일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바나의 알리시아 알손소 대극장에서 연설을 하고요. 이 연설은 쿠바 국영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네.
예, 벤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 연설을 통해서 앞으로 두 나라의 협력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또 쿠바인들의 삶에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네.
예, 미국의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 연설에서 이 쿠바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연설 내용이 어떨지 참 주목이 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의 반체제 인사들도 만난다고요.
예, 백악관은 앞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체류 기간 동안에 인권 운동가 등 반체제 인사들과 회동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다만 이 누구를 만날지 쿠바 정부와 조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쿠바에는 여전히 인권 탄압이 존재하고요.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이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일부를 체포하거나 체포했다가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는요, 쿠바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미국 정부가 더 많은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 내 쿠바 이민 사회 또 인권 단체들이 그런 주장을 해왔고요. 그동안 미국과 쿠바의 관계 정상화에 반대해온 일부 의원들도 예, 쿠바의 정치 개혁 그리고 인권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예, 이런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 방문 중에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을 맞이하는 쿠바인들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요일에 이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한 아바나 대성당에는 이 쿠바 주민들이 나와서 환영을 했는데요. 하지만 아바나 시가지는 전반적으로 이 당국이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서 경계를 강화하면서 오히려 평소보다 조용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네,
물론 이번 방문에 대한 쿠바인들의 기대는 높은데요. 현지에서 저희 방송 기자들이 만난 쿠바인들은 미국의 현역 대통령으로는 88년 만에 이 가족과 함께 자국을 방문하는 오바마 대통령을 귀한 손님으로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네.
예, 또 이번 방문을 통해서 양국의 관계 정상화가 더 가속화되고 예, 쿠바인들의 삶에도 변화가 오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편 이번 방문만으로 당장의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고 미국의 대쿠바 금수 조치 해제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동안 미국과 쿠바 사이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미국 정부가 지난 15일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 앞두고 쿠바에 대한 추가 제재 완화 조치를 취했는데요. 금융과 여행 관련 내용 등이었습니다.
네.
예, 앞서 두 나라는 관계 정상화 발표 후에 이 대사관을 다시 개설했고요. 행정부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재 완화 조치들을 시행했었습니다. 미국은 또 쿠바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도 해제했었습니다.
네.
예, 또 미국 기업의 쿠바 내 사업 승인도 속속 이뤄지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하지만 이 대쿠바 금수 조치가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이 미국 의회 대쿠바 금수 조치 해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카스트로 의장 등 쿠바 당국자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의 금수 조치가 해제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좀 다른 얘기지만은요.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서 이 두 나라의 그 친선 야구 경기도 열리지 않습니까?
예. 쿠바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야구에 대한 인기가 높고요. 야구 실력도 강한 나라입니다. 예, 그동안 쿠바를 탈출해서 미국에 와서 유명해진 야구 선수들도 많은데요.
네.
예, 오바마 대통령이 화요일 가족과 함께 아바나에서 열리는 양국 간의 친선 경기를 관람할 예정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템파베이 레이스 그리고 쿠바 야구 대표팀 간의 시범 경기로 아주 수준 높은 내용이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네.
예, 템파베이는 쿠바 팬들이 많은 팀이기도 합니다. 예, 백악관은 미국인과 쿠바인 모두 야구를 사랑한다면서 이 친선 경기를 통해서 양국이 강한 공감대를 가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있습니까?
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월요일 워싱턴에서 친이스라엘 행사에서 연설하는 등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선거 관련 소식 먼저 정리해드리고요.
네.
또 미국 호텔이 쿠바 혁명 이후 처음으로 이 쿠바에 진출한다는 소식, 또 연방대법원이 전기 충격기 소지 역시 이 헌법이 보장하는 무기 소지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는 소식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요. 친이스라엘 단체인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연례총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아, 각 당 대선 후보들을 비롯해서 여러 정치인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APEC은 미국에서 가장 큰 유대인 이익단체인데요.
네.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활동을 합니다. APEC 연례총회의 개막 첫날인 일요일에는 조 바이든 부통령이 연설했는데요. 세계는 담을 건설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리를 건설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서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높은 담을 쌓겠다는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겨냥한 말로 해석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월요일 아침에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연설을 했죠.
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의 선두주자인데요. 이 같은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 부통령과 마찬가지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APEC 연례총회에서 연설한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Yes, we need steady hands. Not a president who says he's neutral on Monday, pro-Israel on Tuesday, and who knows what on Wednesday, because everything's negotiable.
네, 클린턴 후보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네.
하루는 중립이라고 말했다가 다음 날은 친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등 말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Well, my friends, Israel's security is non-negotiable.
네, 클린턴 후보는 이스라엘의 안보는 결코 협상하거나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해서 큰 박수를 받았는데요.
네.
미국은 이스라엘의 안보와 생존과 관련해서 결코 중립을 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역시 트럼프 후보의 앞선 발언을 꼬집은 거죠.
맞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는 앞서 평화협정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이번 APEC 연설에서 이 같은 입장을 다시 확인할지 많은 사람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는 일요일 20일에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팔레스타인과 좋은 합의를 이끌어내는 건 이스라엘도 바라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는데요.
네.
이 좋은 합의가 어떤 합의인지 이번 연설에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유대계 미국인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반대 세력은 미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 이스라엘 편에 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릭 제이콥스 개혁파 유대인 연합 회장은 이 자신을 포함해 몇몇 유대교 지도자들이 트럼프 후보 연설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 연설을 듣는 대신에 유대교 가치에 대한 연구 모임을 이끌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혁파 유대인 연합은 미국 내 약 900개 교구를 대표하는 모임입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하고 클린턴 후보 말고 또 다른 후보들도 이 APEC 회의에서 연설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후보, 존 케이시 후보 역시 월요일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유대계 미국인인 버니 샌더스 후보는 애리조나주에서 선거 유세를 벌이느라 불참하는데요. APEC 회의는 화요일 22일까지 계속됩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 얘기를 좀 더 해보면은요.
네.
이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공화당 주류 세력이 이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후보가 이번에 워싱턴에서 이 공화당 주류 인사들하고 만날 계획은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미 이 공화당 주류 세력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을 포함해 공화당 지도부와 만났는데요.
네.
앞서 CNN 방송은 탐 커튼 상원의원과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 던컨 헌터 하원의원, 톰 마리토 하원의원 등을 만난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22일 화요일은요. 미국에서 또 한 차례 선거가 벌어지는 날인데요.
네.
이번에는 어느 주에서 열립니까?
네, 공화당과 민주당은 화요일 미국 서남부 애리조나주에서 예비선거를 실시하고요. 또 서부 유타주에서는 당원대회를 엽니다.
네.
민주당은 또 22일에 아이다호주에서도 당원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예, 현재 어느 후보가 유리한 상황인가요?
네, 공화당의 경우 애리조나주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유타주에서는 크루즈 후보가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크루즈 후보에게 유타주가 매우 중요한데요.
네.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얼마나 높은 지지율로 이기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50% 이상 지지율로 이기면 대의원 40명을 모두 독차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유타주 공화당은 50% 이상 지지를 받은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지지율에 따라서 대의원을 배분하게 됩니다.
네, 트럼프 후보하고 크루즈 후보 말고 또 케이시 후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타주와 애리조나주에서 그런데 이 케이시 후보의 지지율이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2012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지난 금요일에 유타주 유권자들에게 크루즈 후보를 지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 롬니 전 주지사는 트럼프 후보에게 혐오감을 느낀다면서 이 트럼프 후보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크루즈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롬니 전 주지사가 오하이오주에서는 케이시 후보를 도와서 선거운동을 벌였었는데요.
네.
유타주에서는 크루즈 후보를 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 롬니 전 주지사는 케이시 후보를 좋아하긴 하지만 앞으로 케이시 후보를 지지한다면 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롬니 전 주지사는 이달 초에 유타주에서 연설하면서 이 트럼프 후보를 가리켜 가짜이고 사기꾼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한 바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앞서 지구촌 오는 시간에서요, 뭐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만 바락 오바마 대통령 가족이 또 쿠바를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미국하고 쿠바 관계가 이렇게 완화되면서요, 쿠바에 진출하는 미국 기업도 나오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미국 호텔 기업인 스타우드가 쿠바 수도 아바나에 있는 구경 호텔 3개를 보수해서 운영하기로 이 쿠바 측과 합의했는데요. 미국 호텔이 쿠바에 진출하는 건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스타우드 호텔 대변인은 스타우드 급에 맞는 호텔로 만들기 위해서 수백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경제적 합의가 성사되면서 미국과 쿠바 관계를 예전으로 되돌리기 힘들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관계가 좋아질 거란 얘기죠.
네. 자, 어떤 호텔인지 알려줬습니까?
네, 아바나의 퀸타 아베니다와 산타 이사벨, 잉라레타, 잉라테라 호텔 이렇게 세 개인데요.
네.
스타우드 측은 올해 말에 문을 여는 것을 목표로 부지런히 보수 공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스타우드는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쉐라톤과 웨스틴, W 호텔 등을 운영하고 있는 이 거대 호텔 기업입니다.
네. 자, 최근 쿠바 방문 규제가 완화되면서 쿠바를 방문하는 미국인들도 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미국인들의 쿠바 여행이 완전히 자유화된 건 아니지만요. 이 교육을 목적으로 한 단체 관광 등 일부 여행이 가능합니다.
네.
또 올해 말부터 하루 110편에 달하는 항공편이 이 미국과 쿠바 사이로 오갈 예정인데요. 이렇게 쿠바 직항편이 생기면 쿠바 방문객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도 일요일에 이 쿠바 가정집에 머물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만간 예약을 받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에어비앤비는 이 호텔이 아닌 가정집에 머물면서 이 색다른 체험을 하길 원하는 사람들하고 또 자신의 집을 빌려주길 원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인터넷 웹사이트입니다.
네. 그런데 이 스타우드 호텔이요. 다른 기업에 곧 인수될 예정 아닌가요?
네.
예, 지난해에 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 스타우드를 인수할 예정이라고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최근에 그 순조롭게 진행되는 인수 과정에 잠시 제동이 걸리기도 했었죠.
네.
이 중국 기업 안방보험이 스타우드 인수전에 뛰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지난주에 이 안방이 갑자기 약 130억 달러의 스타우드를 인수하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네.
이 안방은 지난 2014년에 뉴욕의 유명 호텔 월드 오브 아스트리아를 이 약 20억 달러에 인수했는데요. 이 당시 월드 오브 아스트리아는 가장 비싸게 팔린 호텔, 이 비싸게 팔린 호텔 기록을 세웠었습니다.
네. 지난해에 스타우드하고 메리어트가 합의한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를 그 인수액을 제안한 거죠.
네. 안방이 더 많은 인수액을 제안했는데요.
네.
메리어트는 현금과 주식으로 122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했는데 이 안방은 순전히 현금으로 130억 달러를 주겠다고 했던 겁니다.
네.
결국 그 메리어트가 인수액을 136억 달러로 높여서 이 수정안을 내놓았고요. 스타우드 측이 월요일에 이를 받아들이면서 세계 최대 호텔 기업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스턴건이라고 하면은요, 강한 전압으로 사람을 그 일시적으로 꼼짝 못하게 하는 전기 충격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네, 이 총 모양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이 영어로는 총을 뜻하는 건을 넣어서 보통 스턴건 또는 테이저건 이렇게 부르죠.
네, 그런데 연방 대법원이요 월요일에 이런 이 전기 충격기 스턴건 소유를 금지한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무효로 선언했다고 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네.
자, 먼저 이걸 결정에 나온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네. 지난 2011년의 일인데요. 이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츠주에서 제이미 케이타노라는 이름의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네.
이 경찰이 식품점 절도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하던 중에 이 여성의 지갑에서 스턴건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매사추세츠주에서는 경찰 구한 외에 다른 사람은 이 스턴건 전기 충격기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여성이 스턴건을 갖고 있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자신을 학대하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이 스턴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매사추세츠 주가 개인의 스턴건 소지를 금지하는 것은 수정헌법 2조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이 주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요.
네.
미국 수정헌법 2조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총기를 소지할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변호인 측은 스턴건도 이 수정헌법 2조에 따른 무기로 간주돼야 한다면서 스턴건 소유를 금지한 매사추세츠 법은 지나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주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네,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예.
이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이 지난해 3월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스턴건은 총기 소유에 관한 헌법상의 권리인 수정헌법 2조가 허용하는 무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요.
네.
이 수정헌법 2조가 제정된 것이 1789년의 일이고 비준된 것이 1791년인 반면에 스턴건 특허가 처음 신청된 것은 1972년이고 그리고 또 1990년대 들어서야 상업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 수정헌법 2조의 적용 범위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추가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를 확대 적용할 수 없다고 이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은 밝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연방대법원이 다른 결정을 내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은 건데요. 그 같은 판결은 개인의 총기 소유 권리와 관련한 앞서 이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난 2008년에 워싱턴 DC가 32년간 지속해온 개인의 총기 소지 금지 법안은 이 수정헌법 제2조의 정신에 배치된다는 판결, 또 주나 시정부가 개인의 총기 소유를 규제할 수 없다는 2010년 판결을 또 예로 든 것인데요.
네.
이 두 판결은 건국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총기도 이 소유 권리가 보호되는 대상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네. 자, 이 총기 소유 권리 문제, 미국에서도 참 큰 논쟁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연방대법원이 주 차원의 문제를 다룬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네.
일단 총기 소유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긴 걸로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총기 권리 단체들의 승리라는 평가입니다. 이번 연방대법원 결정이 이 스턴건을 금지하는 일부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뭐 하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건 아닙니다. 이 연방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심리를 하는 대신에 사건을 다시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으로 내려보냈기 때문인데요.
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 주 대법원이 다시 심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세뮤얼 엘리터 대법관과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관 등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보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죠. 데럴 홀과 존 오츠가 함께 부릅니다. Kiss on my list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가 최근 임산부를 포함해서 모든 성인에게 정기적으로 우울증 검사를 받을 걸 권고했습니다. 우울증을 앓는 미국인이 수백만 명에 이르는데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여성의 경우 임신 중이나 출산 직후에 반드시 우울증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임산부 우울증이 생각보다 흔하다는 거죠.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임산부 우울증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입니다.
열 달간의 임신 기간에 거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은 그 어떤 시간보다 경이롭습니다. 세상에서 첫 울음을 터뜨리는 신생아의 힘찬 울음소리는 산모로 하여금 출산의 고통을 잊게 할 정도로 큰 기쁨을 주지요. 하지만 출산 이후 이어지는 호르몬의 변화와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 산모들은 우울증을 겪게 되는데요. 산모 8명 가운데 1명이 경험할 정도로 산후 우울증은 흔한 증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산후 우울증은 임신 기간에 걸리거나 또는 임신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기도 한다는데요. 인종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출산을 경험한 여성이라면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임산부 우울증. 과연 어떤 질병일까요?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의 남모를 고통, 임산부 정신질환.
Depression is a serious ailment in the general population, but it's also a concern for physicians.
Imagine for a moment an illness that afflicts more than 350 million people around the world.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인구는 3억 5천만 명에 이릅니다. 장애나 사망의 중요한 원인이 될 정도로 우울증은 심각한 질환이자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인데요. 특히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정신질환을 겪게 됩니다. 임산부 정신질환은 흔히 알려진 산후 우울증을 포함해 불안감, 기분이 극도의 흥분과 우울을 오가는 조울증, 강박신경증 등을 포함하는데요. 드물지만 일부 임산부는 정신병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또 때에 따라 이 모든 증세가 한꺼번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아주 가벼운 우울증 증세로만 지나가기도 하는 등 사람에 따라서 증상도 다양한데요. 심각한 경우 자살 충동이 느끼거나 아이를 해치는 환각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모들이 자신이 낳은 아이를 실제로 해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임산부 정신질환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아이들을 돌보는 데 큰 어려움을 줍니다. 물론 엄마의 스트레스는 아이에게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아이의 정서적 안정감이나 사회성, 인지능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임산부 우울증은 언제 발생하는 건가요?
의사들은 보통 산모가 아이를 출산한 지 1, 2주 안에 산후 우울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후 우울증을 겪는 여성 중 많게는 절반이 임신 기간에 이미 우울증 증세가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아이를 낳고 난 후 1년 안에 언제든지 우울증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어떤 여성은 첫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만 우울증을 경험하지만 두 번째 출산 때 또는 임신을 할 때마다 우울증을 경험하는 여성도 있다고 하네요.
임산부 우울증의 원인은 뭘까요?
학자들은 임산부 우울증의 원인을 임신으로 인한 유전자의 작용과 스트레스, 그리고 임신 기간 중 치솟았다가 출산과 함께 급격히 떨어지는 호르몬의 작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여성은 체질적으로 호르몬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또 일부 여성은 가족을 돌보는 문제나 재정적인 상황, 직장 또는 자신이 처한 환경이 주는 스트레스에 더 예민한 여성도 있는데요. 이런 여성의 경우 아무래도 임산부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크겠지요. 무엇보다 임신하기 전에 정신질환을 앓았거나 가족 중에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앓은 사람이 있는 경우 임산부 우울증의 위험성은 훨씬 크다고 하겠습니다.
임산부 우울증의 진단 방법.
임산부 우울증 진단은 임신 기간과 출산 후 산모와 가장 접촉이 많은 산부인과 의사나 소아과 의사 등 이 우울증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의료진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임산부 우울증에 가장 많이 쓰이는 진단 방식은 10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에든버러 산후 우울증 척도 검사인데요. 슬픔과 걱정, 공포감 등 임산부가 느끼는 기분에 관해 물어보고 또 얼마나 자주 우는지, 잠을 자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자기 자신을 해칠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지 등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30점이 가장 높은 점수로 만약 10점 이상의 점수가 나왔다면 우울증에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요. 13점 이상의 경우 심각한 우울증으로 간주하지요. 에든버러 산후 우울증 척도 검사는 한국어를 포함한 수십 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이 에든버러 산후 우울증 척도 검사는 산모들의 산후 우울증을 검사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임산부 정신질환 치료는 가능할까요?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은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정신질환은 치료 방법이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환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 인지행동치료, 그러니까 약물의 도움 없이 스스로 강박증을 극복하는 치료와 또 상담치료가 가장 효과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환자에 따라 항우울증 치료제 등을 사용한 약물치료와 기존의 상담 방식과는 다른 형태의 대화치료가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지요. 자, 그런데 사실 임산부의 경우는 태아의 건강을 위해 아무 약이나 먹을 수가 없지요. 임신 중 항우울제 복용도 산모들은 당연히 주저하게 되는데요. 일부 항우울제의 경우 태아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심각한 해를 끼칠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자, 그런데 전문적인 의료진이나 약물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사실 임산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건 가족이나 친구 같은 주변 사람들의 손길이라고 하는데요. 임산부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따뜻한 격려의 말과 도움의 손을 내미는 것이야말로 부작용이 전혀 없는 최고의 산모 우울증 치료약이라고 하겠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임산부 우울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rub it in one's face. Rub it in one's face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Guess what? I'm going on vacation to Paris.
I know. You've already told me many times. You know I can't go. So stop rubbing it in my face.
Fine, fine. I won't rub it in your face anymore.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Guess what? I'm going on vacation to Paris. 말해줄 게 있어. 나 파리로 휴가 간다. 라고 하자 제이슨이
I know. You've already told me many times.
알아. 나한테 여러 번 간다고 했잖아.
You know I can't go. So stop rubbing it in my face.
넌 내가 못 간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자랑하니? 자꾸 들먹이지 마 라고 합니다. 이어서 제가 Fine, fine. I won't rub it in your face anymore. 알았어, 알았어. 자꾸 얘기하지 않을게 라고 대답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rub it in one's fac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Guess what? I'm going on vacation to Paris.
I know. You've already told me many times. You know I can't go. So stop rubbing it in my face.
Fine, fine. I won't rub it in your face anymore. Today's expression is rub. R-U-B. Rub it in one's face. F-A-C-E. Face. Rub it in one's face. To rub it in one's face is to emphasize your advantage in a way that makes someone jealous. It can even leave them feeling upset or embarrassed. 단어 rub, R-U-B, rub은 문지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다른 사람의 얼굴에 계속 문지르면 들먹인다. 또는 이미 알고 있는 실수를 상기시키다 또는 계속해서 자랑하다 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본문에서 저는 제이슨에게 이미 파리로 휴가 간다고 여러 번 자랑했습니다. 제이슨은 저처럼 휴가를 내서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이슨에게 자꾸 얘기하니까 제이슨은 자꾸 들먹이지 말라고 합니다. 영어로 You know I can't go. So stop rubbing it in my face. 라고요. 네, 이렇게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자꾸 들먹이거나 혹은 자랑을 계속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rub it in one's face 입니다.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Guess what? I'm going on vacation to Paris.
I know. You've already told me many times. You know I can't go, so stop rubbing it in my face.
Fine, fine. I won't rub it in your face anymore. Let's review. To rub it in one's face is to emphasize or point out your advantage in a way that makes someone jealous. Rub it in one's face.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 시간 여기서 문 닫겠습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집권 중인 러시아에서 작년 한 해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로버트 버신스키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정치적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반항 세력을 소수자로 낙인 찍고 있습니다. 외국 기관으로 등록된 민간단체가 120개를 넘어섰습니다. 그 가운데는 러시아군의 인권 침해를 고발하는 병사들의 어머니 위원회, 선거 감시기구 골로스, 그리고 인권단체 메모리얼 등이 있습니다. 작년 5월에 제정된 외국 기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러시아 당국은 이미 기부단체 4개를 없앴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또 독립기구들을 압박하는 한편 인터넷 웹사이트 차단 목록도 늘리는 등 국가적 선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들은 신체적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2년 전 평화 시위에 참여했던 운동가 일다 다비는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버신스키 부차관부는 러시아 내 범죄 행위를 모른 척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권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 살인 사건의 범인은 체포됐지만 아직 법정에 회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넴초프를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러시아 내 인권 향상, 민주주의 그리고 국제적 질서를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을 막기 위한 제재를 계속할 것입니다. 이 제재는 러시아가 정전협정인 민스크협정을 이행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버신스키 부차관부는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감옥에서 억울하게 숨을 거둔 러시아 인권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를 비롯한 많은 인권 유린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러시아가 강하고 번영하는 민주국가가 되는 것은 미국의 국익과도 연결됩니다. 러시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를 받는 것은 넴초프를 비롯한 민주운동가들이 꿈꿔왔던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의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